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간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 선별하여 갈대아인의 학문을 가르치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3년간 기르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가 왕 앞에 나오게 된 유다의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여 확신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감독관에게 시험해 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C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모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낮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했지만 다니엘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있었을 정도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다니엘서 1장 8절을 천천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통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들 생각하지만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번 말씀 속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한센병 환자 시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역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5명 등장합니다. 11장에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과 요한복음 12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아끼지 않는 신실한 여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이란 뜻으로 베다니 출신입니다. 마르다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정을 친히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기에 더 열심이었다면 언니 마르다는 한 집안의 여주인처럼 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며 오직 11장과 12장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그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와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B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은 친구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그 필레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부탁하는 표현이 따로 없는 것을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구처럼 편하고 친근한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파오라는 표현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먼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간 사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자, D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더 지내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본인이 그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곧바로 그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한 전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으며 베다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것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가정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어떤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방에 계셨을 것이고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북동쪽에 위치했던 베다니까지 걸어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지점에 계셨습니다. 10장의 후반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을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무모한 일인지를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F번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낮과 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낮에 속한, 즉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세상의 빛, 곧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각까지 어떠한 해도 예수님께 가해질 수 없으며,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여도 유대로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지금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시간들은 분명히 낮 시간이기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7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그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잠잔다고 하신 말씀이 죽음을 가리키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정말 나사로가 잠을 자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초래한 이틀의 지체함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그 틀 속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H번에 도마는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며 비관적인 절규를 내뱉고 있습니다. 도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어쩌면 자기들 모두가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셨으며 도마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도마처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함께 하려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4번에 17절에서 우리 37절까지는 부활과 생명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나사로가 죽은 지 적어도 나흘이 지난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제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B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1절과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어떤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가 아닌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엎드리며 기대하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한 차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죽은 가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똑같은 능력을 자기 오빠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인식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로 오셨어야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이미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함께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도 죽음과 슬픔, 패배와 절망감에 대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방법으로만 울면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서 더 일찍 그곳에 오셨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어쩌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언론의 목소리를 더 우선시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현실만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할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게 되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과 부활 때 경험하게 될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지금 육체적인 생명과 부활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과 생명,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울어주는 거 말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 예수님의 역할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마르다처럼 입으로만 고백하는 지식적인 믿음과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D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3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이 비통히 여기시고의 그 기본형은 이 원어의 기본형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엠브리 마오마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말이 거칠게 달리면서 숨을 막 내몰아쉬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붕괴하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압도되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 느끼는 예수님의 어떤 분노와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영적 침체와 슬럼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 모습은 뜻 다크리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또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은 그 클라이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울음이지만 그 표현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뜻하며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은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그들이 울었던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 보냈던 사람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사로가 결국 죽고 이제 시간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자 예수님의 그 선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이상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이 다시 예수님을 너무도 슬프게 만들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없습니까? 조그만 상황만 생겨도 금방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불안하고 낙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번에 우리 38절에서 우리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약 120에서 150cm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높이고요. 그리고 두께는 한 10cm에서 20cm 정도 그 돌 두께입니다. 이 무덤을 막은 돌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그 무게와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 반응했던 그 마르다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힘들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할 텐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며 제자들에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4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비번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은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하며 둘러선 무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나사로를 위할 뿐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후에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러선 무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느끼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부르시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곡하던 사람들도 듣도록 하기 위해 큰 소리로 선포하셨으며 마침내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죽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부활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돌을 옮기도록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은 사람을 직접 살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는 결코 한계가 없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간다. 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장에 오셔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충분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악취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셨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게 되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죽은 자가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옮겨간다는 이 부활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물이 아닌 믿음의 눈물로 살아간다. 나로 인해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눈물을 흘리시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눈물을 흘리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큰 위험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헌신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 베다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편하고 쉬운 일만 찾아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가감하게 도전하고 헌신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둘러선 무리를 생각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둘러선 무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비번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에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감사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만을 고집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는 것과 삶의 모습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희생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